여러분들의 가정의 남은 생애 속에 주님의 성탄이 매일 새로워지는 고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베들레헴이라는 아주 작은 마을, 원래 그 마을 이름이 갖는 의미는 떡집이었습니다. 떡집, 베이트, 집이라는 말이죠. 레헴, 떡, 그게 떡집이라는 말이에요. 방앗간 그 뜻입니다. 방앗간이라는 현장은 굉장히 좋은 곳입니다. 항상 먹을 것이 있고. 그렇게 예수님은 이 땅에 요한복음 6장의 예고처럼 생명의 떡으로 오셨어요. 우리를 위해 자기의 살을 생명의 떡으로 찢어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자, 오늘은 그렇게 이 땅에 베들레헴의 작은 고을에 오신 예수님의 그 과정을 한번 살펴봄으로써 왜 하필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을 오셨는가, 이 두 사람은 어떤 준비가 있었는가 좀 조명해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의 결혼법을 보면 좀 독특해요. 아마 인류 역사상 현존하는 결혼 예법 가운데 가장 복잡하고 길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정년기는 13세에서부터입니다. 그러니까 방금 찬양을 드렸던 우리 중고등학생들 정도 나이로 보면 정확합니다. 저런 나이 때 엄청난 일을 이 젊은 형제와 자매는 겪게 됐던 거죠. 자, 그런데 오늘은 물론 주인공이 예수님이지만 그 아기 예수님이 왜 마리아에게 그리고 이 요셉에게 오셔야 했는가에 대해서 좀 초점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은 결혼을 할 때 13세에서부터 보통 절기 때 만나 마음에 두었다 집안끼리 이제 관계가 이루어지고 이렇게 예식이 진행이 되는데 두 차례에 걸쳐서 결혼식을 갖습니다. 첫 번째 하는 것을 우리네 풍습으로는 보통 약혼이라고 하는데 우리네 풍습의 약혼 개념과는 좀 다릅니다. 우리는 약혼을 했다가도 파혼할 수 있어요. 약혼했다고 해서 부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우리나라 약혼에 해당하는 이 예식을 정혼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정혼을 하게 되면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법적으로 부부가 됩니다. 그러나 합방은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유대법이에요. 한 1년 남짓 이제 정혼을 한 후에 두 사람은 헤어져서 이제 먼 미래의 긴 인생을 준비하기 위해서 각자 삶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갖는 신랑집에서 치루어지는 예식을 결혼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2장의 그 가나 혼인잔치는 사실상 두 번째 결혼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마리아와 요셉은 한 동네에 살았겠죠? 동네를 봐야 학자들의 추정에 의하면 그 당시 이 베들레헴 자체가 외진 산골의 작은 마을이었기 때문에 그저 한 수백 명 정도 인구밖에는 되지 않는 아주 작은 마을입니다. 이걸 가족 단위로 따져볼 때 얼마나 작은 규모의 마을이었겠어요. 그러니까 뭐 옆집에 뭐가 있는지까지 다 아는 그런 이제 공동체죠. 이렇게 이제 두 사람은 이루어지는데 요셉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법적인 정통성을 위해서 요셉은 다윗의 자손으로 준비됩니다. 그리고 그 족보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을 좀 보십시다. 1장 18절을 좀 볼까요? 예수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여기 약혼으로 바꾸었죠.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자, 남자 경험이 한 번도 없는 어린 여자에게 경천동지할 조짐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자, 이랬을 때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런 입장에 처했다면 어떤 심정이었겠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것은 마리아의 입장에서 조명을 해봐야 되고 요셉의 입장에서 조명을 해봐야 돼요. 자, 그런데 마리아의 반응을 좀 보십시다. 자, 누가복음을 한번 띄워주세요. 누가복음. 누가복음 1장 34절.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이 친족은 세례 요한의 어머니를 얘기합니다.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뵈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여섯 달이 되었나니.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에게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자, 이제 앞을 좀 보십시다. 마리아는 이 천사의, 가브리엘 천사의 수태 고지에 대한 소식을 어떻게 했습니까? 받아들였습니다. 자, 이건 뭘 얘기할까요? 만약에 마리아가 이 계시 의존적인 말씀을 수납하는 삶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면 이게 가능했을까요? 맨날 클럽에서 부비부비 하다가 네게 성령으로 잉태가 되었다 그러면 그 가능하겠어요? 불가능한 겁니다. 마리아는 이미 어릴 적부터 이런 계시 의존적인 훈련과 삶을 잘 받았던 자매였습니다. 이 당시에 신명기 율법을 아는 사람들이면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 하나가 있어요. 자, 신명기서를 한번 띄워주세요. 22장.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24절 시작.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이게 법이에요. 유대인이면 어릴 적부터 누구나 익히고 배우고 알고 있는 신명기 율법입니다. 유대인들은 아시는 대로 율법으로 시작해서 율법으로 삶이 끝납니다. 적어도 유대지파의 정통 유대인인 이 두 젊은 남녀는 이 신명기 율법을 모를 리 없어요.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천사의 고지를 통해서 나에게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걸 이제 어느 목사님이 그 설교 중에 재미있는 분석을 했더라고요. 이럴 때 세 가지 반응이 있을 것이다. 세 가지 반응. 첫 번째는 에이 말도 안 돼. 완전 부정. 두 번째 반응은 말도 안 되는데 평소 이 작은 마을의 이 여인의 삶이나 행동으로 봐서 어쩌면 가능도 한 일일 수도 있다. 저는 오히려 이쪽에 점수를 좀 주고 싶어요. 미심쩍긴 한데 그렇다고 전혀 부정할 수도 없는. 근데 이제 세 번째가 이제 광신도 스타일. 할렐루야! 이러고 나오는 스타일. 주로 이런 패턴이 한국 사람들 가운데 많다 그래요. 예. 자, 어쨌든 중요한 것은 마리아는 오늘 살펴본 대로 그 수태 고지의 임신 소식을 믿었다 그랬어요. 받아들였다 그랬어요. 이것을 훗날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이 찬송 속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말씀을 믿는 자의 복이여.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그 천사의 계시를 통해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수태고지의 말씀을 마리아가 온전히 수납했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마리아는 평소에 이 고지에 대해서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얘기예요. 말씀, 계시의 말씀을 의존할 수 있는 삶과 태도가 준비되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게 아무리 말씀이 준비되어 있더라도 그게 정말 그렇게 믿어지고 이해가 될까? 자, 여기에 우리가 누가복음 나머지 부분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뭘 받은 자요? 천사가 나타날 때의 이야기입니다. 은혜를 받은 자요. 첫 번째 뭘 받았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은 자요.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민가 생각하며. 자, 30절 다 같이 시작.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자, 아무리 말씀을 수납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 할지라도, 말씀 자체가 주어졌다 할지라도 거기에 뭐가 지금 임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 사람을 정갈히 준비했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마리아를 돕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그를 지도하고 인도하고 있었어요. 요한복음의 이야기처럼 진리의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에게 많은 것을 가르치고 분부하리라. 그러니까 아무리 말씀 수납에 대한 태도가 준비되어 있었다 할지라도 그 주체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인도하심이에요. 이렇게 마리아는 받아들입니다. 자, 그런데 정작 문제는, 자, 마리아는 장본인이니까 그렇다 쳐요. 근데 이제 그의 정식 이미 남편이 된 요셉의 입장에서는 이게 얼마나 황당한 일이겠어요. 게다가 성경을 보면 순서상 마리아처럼 요셉에게도 미리 잉태되기 전에 미리 나타나셔서, 요셉아, 너하고 결혼한 마리아라는 그 아이가 곧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아기를 가지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너 너무 놀라지 말고 그거를 받아들여야 된다 라고 미리 가르쳐 주셨다면 요셉 고민하고 갈등할 거 없어요. 자, 그런데 1장 19절을 한번 보십시다. 오늘 본문 19절을 보시면 그의 남편 요셉은 무슨 사람이라?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21절 시작. 아멘. 자, 보세요. 이 말씀의 순리적인 순서로 봐서 사실상 요셉은 후에 알게 된 겁니다. 자, 그러니 남자 입장에서 얼마나 기가 막힐까요? 이 조그만 마을에 자기하고 결혼한 아내에게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이때는 DNA 검사가 있었던 때도 아니에요. 뭐 요즘에 DNA 검사하면 99.9999% 탁 나오잖아요. 금방. 다행이죠. 만약에 이런 일들이 DNA 검사가 가능했던 시절에 벌어졌다면 기독교는 과학의 증명의 결과로 동정녀이고 아니고를 판가름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때는 이미 2000년 전 고대 시대예요. 자, 여기서 우리는 요셉의 심정으로 돌아가서 요셉의 입장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는 분명 의로운 사람이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의로운 것이라면 그 당시 유대인들의 의롭다라는 개념을 알아야 됩니다. 유대인들이 그 당시 의롭다고 할 때는 다른 거 볼 거 없어요. 법과 율법을 잘 지키고 외우고 감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의로운 사람이라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건 의로운 게 아니잖아요. 의롭다면, 유대인의 상식대로라면 광장에서 까발기고 소리쳐서 처단하고, 아까 신명기 율법 우리 확인했죠? 자, 신명기 율법 한 번만 더 보십시다. 24장을 띄워주세요.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2절 다 같이 시작.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예.
이혼 증서를 써주지 않으면 동리 사람들이 죽이도록 돼 있어요. 이게 의롭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조용히 끊고자 했어요. 이건 정통 유대인으로서 도저히 의롭다라고 평가할 수 없는 태도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시 짜디크라는 이 의롭다는 말이 갖는 의미를 우리는 오늘날 하나님의 관점에서 새롭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초점이 여기 있어요. 과연 그는 의로운 사람이라 가만히 끊고자 하여, 앞뒤가 안 맞는 얘기 문맥입니다. 의롭다는 게 뭘까? 분명 법대로 처리하지 않았는데 그럴 의도가 없어요. 자, 우선 요셉은 고민하고 갈등한 것이 분명해요. 가만히 생각했다 그랬어요. 근데 이때 성령께서 요셉에게 현몽합니다. 20절을 다시 보십시다. 20절. 이를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자, 여기에서 요셉은 마음 한켠에 들킨 게 있어요. 무서워했어요. 자, 이 두려움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뭘 무서워했을까? 왜 무서워했을까? 요셉의 한켠에 이 가지고 있었던 두려움은 뭘까? 분명 그는 지금 두려워할 게 없어요. 법대로 처리하면 돼요. 그는 적어도 아내의 몸에 나타난 이 이상한 현상에 대해서 어떤 인간적인 부도덕한 것으로 이해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무언가 나와 정혼한 이 아내의 몸에 나타난 이 이상은 엄청난 신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구나. 그걸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자기가 감당하기엔 너무 이 사태가, 사안이 작지 않은 사안이라는 것을 그는 생각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또 한켠에는 복잡한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하나라도 이게 어떤 부도덕한 행위에, 이런 갈등이 인간이었기 때문에 왜 없었을까요? 이때 그런 고민 중에 성령께서 요셉에게 나타납니다. 자, 성경을 좀 보십시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정확하게 주의 사자가 현몽 속에 그 내용의 본질을 말씀으로 일러줍니다. 이때 요셉의 태도를 보십시오. 몇 절을 보시냐면 24절을 보세요.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25절 다 같이 시작.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에 이름을 예수라 함이라.
자, 여기에서도 우리는 놀라운 사실 하나는, 요셉은 하나님의 현몽을 통해 허락하시는 말씀을 수납했다는 얘기입니까? 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까? 그대로 수납했다는 얘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역시 요셉에게도 마리아와 똑같은 공통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수용을 준비할 수 있는 삶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자, 그 증거로 몇 군데를, 두 군데를 좀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2절을 보세요. 한 장을 넘어가서 동방박사들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이제 그들은 예물을 드리고 돌아갔습니다. 12절.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누구에게 현몽하죠?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니. 14절 다 같이 시작.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자, 앞을 보십시다. 요셉은 평소에도 계시 의존적인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었어요. 여기에도 현몽 가운데 나타난 주의 사자의 음성을 그대로 듣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기와 아내를 데리고 잠시 잠깐이긴 했으나 헤롯이 죽기까지 애굽으로 들어가서 은둔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군데 더 보십시다. 19절을 보세요.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다 같이 시작.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예. 자, 우리는 이제 마리아와 요셉의 공통 분모를 하나 발견했어요. 둘 다 계시 의존적인 삶으로 준비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계시만 존재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 의존했던 것이 아니라 그 의존할 수 있었던 이면에는 마리아에게도 요셉에게도 어떤 공통점이 있었나요? 계속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이들의 길을 인도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오늘 사실상 본론 겸 결론 겸 살펴보기로 했던 요셉이 의롭다라는 말의 정의를 새롭게 내려야 돼요. 요셉은 분명 신명기 율법을 잘 익숙히 암기하고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는 그 율법을 뛰어넘어서 이시 짜디크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항상 하나님 앞에 관계를 가지고 서 있는 자라는 의미예요. 그 원래 의미가. 그것이 모든 율법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인도와 지시를 받을 수 있었던 중요한 삶의 태도였습니다. 여러분, 성탄의 의미는 뭘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사건입니다. 그 오신 목적은 아시는 대로 법 아래 죽었던 우리를 법의 질서와 사망의 질서를 뛰어넘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러면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의 정의는 뭘까요? 법대로 하는 게 정의가 아니라, 그러니까 법이 무용하다는 말은 더더욱 아닙니다. 오해해서는 안 돼요. 법을 가지고 심판을 하고 정의를 내려야죠. 그러나 거기까지가 기독교의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기독교의 목적은 그것을 넘어서서 십자가에 아드님을 내어주시어 모든 인간의 절망을 덮어버리시고 안아버리시고 용서하신 하나님의 사랑. 왜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안 믿는 이들까지 얘기할까요? 법을 넘는 사랑의 실현의 현장이 십자가였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요셉이 의로운 사람으로서 대표되는 중요한 선언이었어요. 그것은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 한국 교회에서 잃어버린, 회복해야 될 가장 중요한 가치입니다. 우리는 법 아래 이미 죄의 값으로 다 죽어야 마땅한 인생들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기 위해서 아들을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혀 보내시고 십자가에 그 죄값을 속량하신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났어요. 그것이 우리 교회의 의의여야 되고 저와 여러분들의 의의여야 합니다. 믿습니까? 바로 그것을 절정으로 실현해내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논리를 따지고 이치를 따지고 하면 여기 숨쉬고 붙어있고 살아남을 사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2015년을 보내면서 맞는 이 성탄의 의로운 사람, 이것은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이루실 하나님이 교회 공동체에 무엇을 회복해야 되는가에 대한 중요한 선언이 요셉의 순종을 통해 나타난 겁니다. 이 말씀이 공허한 사랑 타령으로 들려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랑만큼 실제적이고 아프고 실질적인 것은 없어야 됩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 안에 들어와 있는 자예요. 근데 우리 속에는 아직도 율법의 의가 남아서 정죄하고 칼질하고 판단하고 분리시키고 편가르기 하고, 이것이 한국교회의 상황이고 한국사회의 서글픈 아픔입니다. 이제 교회에서 준비된 성탄 선물을 가지고 이 예배가 마쳐지면 우리는 고단한 삶을 살아가는 사망과 흑암의 그늘 아래 앉아있는 그들을 향해 떠날 겁니다. 우리는 그들을 돕는 게 아니에요. 돕는다라는 이 표현은 주님만 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이미 나에게 흘러들어온 넘치는 사랑을 그들과 나누는 거죠. 이것이 생명의 새로운 강이 되어서 구석구석마다 흘러들어가 죽은 이들을 일으켜내고 사망을 걷어내고 썩은 냄새를 몰아내고 다시 한번 이 땅에 푸르른 복음의 계절과 예수의 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의가 구석구석 실현되는 성탄의 복된 소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일어나십시다. 찬송가 122장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우리 조문을 나서기 전에 한번 기도합시다. 두 가지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금요일입니다. 또 한 해를 마름하는 송년 철야 예배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예배가 마쳐지면 우리는 구제 사역을 떠나게 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법적인 의로움을 뛰어넘어서 우리는 여전히 심판과 사망 아래 놓여 있을 수밖에 없던 존재들인데 십자가에 나타나 하나님의 의, 그 의가 이루어져 우리에게 생명의 강이 흘러들어오고 살림을 얻었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공고한 이웃들에게 나아가 이 복된 생명의 소식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평생 순종하게 하시고 헌신하게 하시고 은혜를 입혀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부른 다음에 소리 내어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머리 숙여 경배를 드리는 모든 삼일의 성도들 머리 위에 복중의 생명까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